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말로 나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지만요, 오늘 11절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요일이 요새로 따지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하면 요새로 하면은 일요일입니다. 주일날, 첫날에 마리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진행받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무덤 앞에 와봤더니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무덤 입구에 돌이 치워져 있으면 들어가서 보면 될 텐데 아마 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두었던 그 시신을 두었던 그 무덤의 돌이 치워져 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오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덤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처럼 땅을 파고 매장하는 게 아니라 굴에 두고 그 굴 입구를 돌로 막아놓는 게 그들에게 무덤입니다. 근데 그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치워져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 무덤이 외부인의 침입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이들은 남자니까 그래도 용감하게 무덤에 들어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난 뒤에 남아있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제자들이 돌아가자 울면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은 결코 울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시신이 사라졌다는 일은 시신을 도둑 맞은 경우가 되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시신이 없다는 것은 사전에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울고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무덤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마리아는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으로 인해 운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깊은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리아의 감정과 마리아의 느낌에 국한된 사랑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그냥 사랑한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던,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던, 사랑을 하던 뭘 하던 간에 반드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뭡니까? 변함이 없는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을 사랑으로, 그것을 봉사로, 그것을 예배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없어진 시신 때문에 울고 있다면 이 사람이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땐 분명히 예수님을 참 사랑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은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 보기에 옳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좋아요? 돈이 좋고요. 그 다음에 명예가 좋고요. 권세가 좋고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이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 그만큼 다른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랑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을 만한 사랑인지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분명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땐 이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 왜냐하면 그 울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저렇게 안타까우며 울까, 사람들이 보기엔 얼마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느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사랑으로 인정받습니까?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사랑한답니다. 근데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어머니니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낳았으며 어떻게 길러주셨으며 어떻게 양육했으며 대부분 어떻게 어머니들이 양육합니까? 본인은 먹을 거 안 먹고요. 입을 거 안 입고요. 자식들한테 전부 다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났을 때 우리도 뭐예요? 사랑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냥 죽은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은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없다는 것으로 마리아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 즉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이며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남기신 진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런 신앙과 이런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 줌으로써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정도를 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에서 마리아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슬퍼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를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보고 울거든요. 왜요? 자기들이 좋아했던 선생님인데 그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고난받고 죽으러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들도 자기들이 사랑했고 자기들이 좋아했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걸 보고 막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여인들이 울고 있는 울음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해하죠. 그리고 그 울음만 보면은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울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사랑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수님이란 분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죠.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만들어진 그 관계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과 똑같이 그냥 내 감정에 치우쳐 고난주간 되면 왠지 울어야 될 것 같은, 안 울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감정이고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했죠. 진정한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힌 그 고통을, 그런 인간적인 고통을 고통스러워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느끼는 진정한 고통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려져야지만 죽으시는 그 예수님. 근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그분은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채찍에 맞고 또 가시관을 쓰고 못 박힐 것이 고통스러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그분은 알기 때문에 아버지요, 할만 하시거든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무감각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서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포도나무 가지는 정말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이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다스림과 그 통치를 벗어나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우린 느껴야 되는데 그 고통이 없는 거예요. 단지 무슨 고통만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한 고통이죠. 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사업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자식이 아픈 것으로만 고통스럽지 하나님에게서 내가 떨어져서 내가 스스로 주인되어 왕되어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고통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적 무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의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과연 믿음이 무엇이며 신앙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신앙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 아닙니까? 그들은 그것을 신앙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그것이 신앙이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비록 예수 이름으로 했다 할지라도 신앙이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비록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우는 모습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이나 또 사랑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서 나타나는 비신앙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신자는 피로써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주님이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함이 남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단지 주님을 생각해주는 것으로 사랑한다고 또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런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시 무덤 안의 광경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들여다봤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보십시오. 11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며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안에 벌어진 일이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뭐 시신을 놓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이 있겠죠. 공간이 있는데 천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흰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양편에 있었던 얘기예요. 양쪽 끝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13절에 여자여 어짜여 우느냐 이렇게 마리아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우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울피려고 합는데 울고 있는 마리아를 사실은 책망하고 깨닫기 위한 말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마리아가 울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마리아가 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천사가 보기에 울 필요가 없는 까닭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단순히 부활해서 생존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에 처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요한이 이 내용을 천사가 어디에 앉아있는 것까지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속죄소를 생각나게 합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덮은 뚜껑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좀 알면 좋은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성막과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아져 있죠. 휘장으로 요새로 말하면 커튼 같은 걸로 통커튼이죠. 통커튼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그 성소는 그래도 출입이 좀 가능한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말씀드린 그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즉 모세가 받아온 돌판 두 개를 담은 그 언약궤가 그 위에 있고요. 그 언약궤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재물을 잡은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 들어가서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 대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셨느니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제랍니다. 이게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렇게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피를 뿌리고 용서를 받아 나오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온자라고 하는 속죄소입니다. 그 뚜껑이 시온자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근데 속죄소의 뚜껑 양끝에는 뭐가 있어요?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뭐냐면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그림이 그려지세요. 자, 시온자가 법궤가 있고요. 그 위에 뚜껑이 있어요. 근데 뚜껑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양끝에 천사가 새겨져 있어요.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성경, 좋은 성경에는 그 속죄소 뚜껑을 보여주는 그림이 다 있어요. 웬만한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그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이 시은좌예요. 은혜가 시작되는 곳. 거기서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곳입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그림이 지금 무덤 안에서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우셨던 양쪽 끝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마치 시은자 뚜껑에 천사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무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덤의 광경은 뭐죠? 죄인으로서 죽어야 할 자들이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예수님이 누굴 위해 죽었다는 겁니까?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하여 죽었음을 설명해 주는 게 무덤 속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이것을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죠.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자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지도 또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부활이 없는 예수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마리아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었는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할 바가 아니고 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내 가정, 내 모든 범사 가운데 잘 도와주셔서 그냥 그 일만 잘 되게 해주면 된다는 식의 신앙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돼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와 똑같은 신앙에 머무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시신이 있다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뜻하고 시신이 없다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벗어난 부활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세계는 죽음이 없는 생명의 나라이기에 죽음조차도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두렵죠? 죽음 앞에선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나라에서는 그 죽음도 우리를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비록 내 형편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되는 형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만들어내시는 나라가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낙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낙망하거나 낙심하는 이유는 뭐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마리아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누가 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15절에 다시 묻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짜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마리아에게나 오늘 마리아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고마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마리아를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니는 그 상태 그냥 두었다면 나중에라도 시신이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즉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수단으로만 예수가 필요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셨다는 것은 희망이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리아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붙드시고 책임지시기 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역시 마리아의 수준에서 울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으로 울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면 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시고 나를 책임지고 계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울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믿는다면 자신의 상황이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울음이 멈추지 않는 삶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도와달라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떤 일을 겪든 무관심하게 있다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도와줄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 가서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뭐예요? 항상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안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합니다. 매 순간 함께해요. 근데 그걸 왜 못 느끼죠? 왜 예수님이 도와준다고 못 느끼죠? 예수님이 주시는 도움과 내가 기대하는 도움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지금 여기와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와 앉아있는 줄로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좋아서 여기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여기와 앉아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고 또 어떤 반응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도우시는 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만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는 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사실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도와줍니다. 신기할 정도로. 기도한다는 뜻은 뭐예요?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기도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늘 그분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질이나 내 삶의 형편에서의 도우심만 생각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도와준다는 걸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뿐인 것입니다. 사실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도우심을 베풀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구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울고 있는 삶 가운데 간섭하시죠. 왜 울고 있느냐? 왜요? 그가 요구하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그와 함께합니다. 네가 잘못된 울음을 울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자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늘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릴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고아처럼 내버려둘 생각도 없습니다. 늘 쉼없이 참견과 간섭으로 함께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게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과 나와의 관계예요. 왜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은 우리의 몸, 우리의 머리신데. 아니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은 따로 노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지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탐욕과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으로 가득 찬 우리의 악한 심령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도우심입니다. 이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마리아의 울음이 더 이상 울음으로 지속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울지 않고 사는 삶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들 시각에서 마리아를 보면 분명 마리아의 신앙은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무지한 마리아는 분명 신앙이 있는 모습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마리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 없는 여인 같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리아도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아는 백성으로 고쳐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히 삼가야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엉터리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이 없는 것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유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집세고 완악한 우리 마리아처럼 똑같이 울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심으로써 주님을 알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음을 생각함으로 믿음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할 만한 그 어떤 신앙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다 좋아하지만 아주 즐겨 읽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믿음의 연약한 모습만 보여주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든든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정죄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원가족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네. 누가 뭐라 해도 영원히 사랑하리.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네. 내 맘속에 하나님 계시니 생활 속에 기쁨이 넘치도다. 내게 다가오네도 하나님의 손길이 부르시네. 기쁨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의 영원히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거나 놓아두지 아니하고 참견과 간성으로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원하고 꿈꾸는 삶이 아니랄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손길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흘리던 눈물을 닦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예원 가족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생각과 마음의 소원도 주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만을 소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